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17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군이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추정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들은 약 3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를 즉각 포착하며 추적 감시했고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다며 이번에 발사된 SRBM과 관련한 세부 재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편대가 16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라이트닝 편대와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 주도로 열린 이날 비공식 회의에서 안보리가 세 차례 결의안을 통해 하마스의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지만 하마스와 테러단체들은 듣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모든 인질들의 석방을 이룰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0월 딸과 손녀들과 함께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붙잡혔다 풀려난 쇼샨 하란 박사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하마스 ILS 사메노 씨 등이 참석해 인질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전화회담을 갖고 인질 석방과 가자지군의 인도적 지원, 라파 지상 작전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라파에 대한 어떠한 작전도 구호물자의 중단 없는 유입과 민간인 보호가 먼저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편 갈란트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라파에 이스라엘군 병력이 증원됐다면서 하마스 지하갱도망 파괴를 비롯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인도주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임시 부두가 가동을 시작했다고 미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이날 오전 9시경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이 임시부두를 통해 해안으로 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임시부두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물자 반입은 가자지군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추가 원조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중부사령부는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많은 국가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이 기부한 원조 물품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전달될 것이라며 미군은 이 과정에서 가자지구 해안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연설에서 가자지구의 연한 지중해를 통해 인도주의 지원 물자를 전달한 계획을 밝혔으며 미군은 이곳에 임시 부두를 건설하기 위한 장비 등을 실은 선박을 보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도 육로를 통한 인도주의 물자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가자지구 남부 케렘 샬롬과 북부 에레즈 검문소를 통해 인도주의 지원 트럭 365대가 가자지구로 들어갔다며 여기에는 트럭 38대분의 밀가루와 76,000리터의 연료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인은 무기를 싣고 이스라엘로 향하던 선박의 기항을 거부했다고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외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알바레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이스라엘로 무기 화물을 운반하는 마리안 다니카호가 오는 21일 스페인 카르타헤나 남동쪽 항구 기항을 위한 승인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알바레스 장관은 중동에는 더 이상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고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페인이 이스라엘 행 무기 수송 선박의 기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스페인 항구에 정박을 원하는 이스라엘 무기와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인도 마드라스항에서 출발한 이 선박이 27톤에 달하는 폭발물을 운반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인 2명과 기관 3곳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 IT 분야 노동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중 러 3자 연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5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3주 만으로 전날 실시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훈련을 비난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22일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25일 만이며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발사에 앞서 발표한 담화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음험한 정치적 기도를 노고라 하는데 정비례해 필요한 활동들을 더 활발히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북한은 또 16일에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을 통해 미 공군 F-22 전투기 랩터가 15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기동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전투적 면모라며 강하게 비난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17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도발 행동에 반대한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에 고무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합참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인 2명과 기관 3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국무부는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러 협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16일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관련해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소재기업 3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인 라파엘 아니토리에비치 가자르얀과 알렉시 부드네프 그리고 러시아 소재기업인 트란스카피탈과 라포르트 테크놀로지아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2명 중 가자르얀은 북러 무기 거래 관여 혐의로 이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무크르티체프를 물질적, 금전적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부드네프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북한에서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를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재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트란스카피탈은 가자르얀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라포르트는 가자르얀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그를 대신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크놀로지아는 부드네프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그를 대신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러시아인 2명과 3개 기업에 대한 미국 내 모든 자산은 즉각 동결되며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 역시 모두 차단됩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활동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기와 다른 물자의 선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단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오늘의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관계를 겨냥한 지난 1년 동안의 여러 제재 지정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 간 지속적인 무기 이전과 국방협력 심화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며 수입한 40기 이상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미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심화되고 있는 북러 관계는 세계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광범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기록했던 기구인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을 위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불안정을 일으키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 IT 분야 노동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실제 미국인의 허위 신분을 도용한 북한 국적자 3명과 이들을 도운 미국인 조력자 1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보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이 15일 북한 정보기술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포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이날 발표한 공고문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북한 정부나 북한 정부를 위해 또는 대신에 활동하는 고위 관리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세탁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고문은 미국 정부가 찾고 있는 정보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재무부는 한지호, 진천지, 슈하우란이라는 이름의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IT 노동자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종화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들이 60명 이상의 실제 미국인의 허위 신분을 도용해 미국 기업에서 불법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관여했고 이 불법적인 계획을 통해 북한은 최소 68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IT 노동자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무기 생산,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두 곳의 미국 정부기관에서 비슷한 일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또 이들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을 도운 미국인 조력자에 대한 정보도 쫓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적의 크리스티나 체프먼이 지난 2020년 10월경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한진호 등 3명의 북한 IT 노동자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원격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체프먼은 북한 IT 노동자들이 실제 미국 시민의 유효한 신원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줬으며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매일 미국 기업의 IT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대리 수령하고 이를 분배해 북한 IT 노동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범죄 수익금 세탁을 도왔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 IT 노동자들과 미국인 조력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IT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 체험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권을 위한 자금이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전 조지타운대 안보 신기술센터 연구원은 최근 V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하면서 북한의 이 같은 위장 취업 작전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One other thing is, you know, the fact that during the pandemic, a lot of companies switched to remote working. Probably also.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대단한 해킹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손쉽게 정보나 자금을 탈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치와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들과 이들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조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 한국과 합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북한 국적자 6명과 외국 업체 두 곳을 신규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해당 조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앞서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동부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속이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부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사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도 같은 달 공동 공익 발표문 형태의 합동 주의보를 공개하고 지난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의보 발표 이후 새롭게 포착된 북한 IT 근로자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사이버 사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인 1명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미국 시민이나 미국 거주자인 것처럼 속여 미국 회사에서 원격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기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여성 크리스티나 마리 체프먼과 우크라이나 남성 올렉산드르 디첸코 그 외 외국 국적자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 사기 혐의로 피고인들과 북한 정부와 연계된 개인들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정부가 지난 수년간 불법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고용시장에 침투하려는 사기 작전을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소는 법무부가 IT 인력 사기 음모와 관련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인 행세를 하며 미국 내 상위 5대 TV 방송국과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기술회사, 항공우주 및 방위회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고급 소매점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체프먼이 전날인 15일 애리조나주 리치필드 파크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키우에 사는 27세 디덴코는 미국에 기반을 둔 프리랜서 IT 구직 플랫폼에 미국인의 허위 신원을 이용해 계정을 만들어 북한 노동자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들에게 이 계정들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덴코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일 폴란드에서 체포됐고 미국 정부는 그의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기소된 나머지 3명은 북한 IT 노동자로 체프먼의 도움을 받아 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하며 2020년 10월부터 2023년에 걸쳐 최소 680만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치호와 진춘지, 시하우란이라는 가명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현재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의 대상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15일 국무부는 이들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체포만은 최대 97.5년, 디덴코는 최대 67.5년, 북한 노동자들은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 매튜 그레이브스 미국 연방검사는 오늘의 기소 발표와 법 집행 조치는 우리가 미국 내 북한의 자금 출처를 공격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미국 내외에서 북한과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인들을 상대로 강력하게 공소를 제기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날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기업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FBI는 북한은 정권을 위한 상당한 수익을 불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을 목표로 삼음으로써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그들의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IT 노동자들의 활동은 불법적으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고 목표 대상이 된 기업들의 보안을 위협한다며 제3자 공급업체의 IT 업무 지원을 외부 조달하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취약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16일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모하며 악의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관여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long felt that Russia and the PRC have a role to play in helping rein in and engage the DPRK.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그 동맹들이 대북 압박에 반대한다고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양자관계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북한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과 채널,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한다면 북중러 3국 연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연대가 더 강화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 지원을 해왔으며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규탄하며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about the solidarity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 being further strengthened or not. We know that the DPRK has and continues to provide materials.
푸틴 대통령은 16, 1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와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제재, 탄압수단을 벌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블록, 집단구조, 특히 제3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구축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파괴적인 행위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중러 3자 연대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유기적으로 지원하면서 국제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 단체인 군비 통제 비확산 센터의 조네라스 선임 정책 국장은 1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것 자체로 한반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that is a significant event in itself. As far as the implications f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유럽 담당 선임 부국장을 역임한 에라스 국장은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전례 없는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5선 연임 뒤 첫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과 이란에 더해 중국의 본격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영내에서 북한을 포함한 삼각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 부과된 일부 제재와 고립을 종식시키는 측면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중러 연대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에 당장 미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 분야에서의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무력 사건들과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 등 북한과의 추가 대결을 촉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한반도와 관련한 러시아와 중국의 건설적 구상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박과 제재 및 억압을 포기하며 북한과 기타 관련국들이 서로의 안보 우려에 대한 상호 존중과 수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러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아닌 미국과 그 동맹국을 군사 위협의 주체로 지목하고 긴장 완화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북한이 해오던 적반하장식 주장과 수사의 반복이라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아이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16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개별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오던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아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more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Russia and China are trying to play up to North Korea.
신킨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한 관계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러의 미국 비난과 북한 옹호가 당장 북한의 도발 증가나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main restraint there is the North Korean concern that that could lead to a broader conflict, which of course.
게리 세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도발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가 가장 큰 억제 요인이라면서 북한이 패배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도발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도 북한이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공동성명으로 북중러 세 나라가 급격한 행동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북한은 현재 미국의 대선 결과에 주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은 도발 등 긴장 격화 대신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력 강화 및 낡은 포탄 재고 소진 등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역학 관계에서 큰 변화보다는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기존 대립 구도가 좀 더 분명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oth China and Russia oppose the U.S. alliance system in East Asia, and in particular,
세이모 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체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과의 군사 협력과 미한의 3자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북중러 삼각연대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이에 대응한 미한일 3자 협력도 더욱 강화되는 구도가 더욱 선명해질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한반도와 관련해 어떤 발표가 나올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또다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대북제재의 이행 감시 역량을 무력화시킨 양국이 향후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며 제재 해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머스 싱킨 정책국장은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과 기권을 남발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북제재 무용론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성명에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you know there's going to be any possibility of getting additional sanctions through the UN Security Council.
이어 중러의 반대로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수사를 완화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완화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할 수 있는 한계선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대북 제재에 협력하기보다는 제재 해제를 전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세뮤얼 웨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 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화상 통화에서 중러 양국의 대북 제재 해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북한의 지원이 절실한 러시아가 이 같은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s in a spot of need. I mean, they need technology, they need supplies, they need ammunition. And
우드로 윌슨 센터 부회장을 지낸 웰스 연구원은 러시아는 현재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기술과 보급품, 탄약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여러 약속을 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의 어조는 과거보다 훨씬 더 긴급하며 이는 중국의 의도보다는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돼 있는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웰스 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회방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기존 제재를 충실히 유지하고 이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keep the sanctions they have. There's not much room to expand them greatly because we've shown.
동시에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제재 이상의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전쟁의 포상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VOA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상봉 노력을 주도하는 선구자들, 미국 의회 관련 입법 활동과 토전 과제 등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노력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이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1년 5월 로버트 킹 당시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평양을 찾아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후 미국 적십자와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사이에 조용하게 물밑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차희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당시 모든 이산가족이 큰 기대를 가졌다고 회고했습니다.
미적십자 사화가 북한과의 그 협상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될 때 이제는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2011년 9월입니다.
당시 미북 양측은 이산가족의 서신 교환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하면서 상봉까지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양측 간 협상에도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킹 전 특사는 VOA에 당시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진행한 이산가족 관련 대화가 어려웠고 긴장됐다고 회고했습니다.
Those conversations were difficult and strained.
킨정 특사는 북한이 매우 불안했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 때문에 매우 주저했다며 함께 일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우리가 다뤄야 하는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주민들이 남한에서의 삶이 정말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될까 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이산가족 상봉 관련 과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quite paranoid. that people are going to get the idea that life is really better in South Korea.
결국 같은 해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 관련 논의는 끊겼습니다. 이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지금까지 10여 년간 미북 간 실질적인 이산가족 상봉 논의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북한 방문에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브로커 등을 통해 북한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었지만 2017년 9월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이마저 길이 막혔습니다. 이보다 약 3개월 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2019년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회담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양측 간 이산가족 논의는 물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대화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이산가족 문제를 대미 지렛대로 활용하는 북한의 태도가 인도주의적인 이산을 진전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VOA에 이산가족들은 고령이 돼가고 있는데 북한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people are getting really old. And North Korea's been, you know, all this communism.
이어 나쁜 상대와 대화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댄 설리번 상원 의원도 VOA에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지 않는 건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며 정말 잔인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t's the blame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doesn't allow families to be reunited.
이어 북한은 가족들의 상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끔찍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까지 더해서 이런 사안의 대부분은 북한의 독재 체제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인도주의 문제와 관련해 나쁜 행위자는 보통 북한 쪽이라며 다양한 포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간 이산가족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등 한인단체와 당사자들은 행정부와 의회, 적십자사는 물론 뉴욕의 북한 대표부에도 끊임없이 북한 내 가족 상봉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회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고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상봉의 결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2000년대 초만 해도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고령에 따른 사망으로 인해 지금은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을 실시했는데 미국 내 한인들은 두 가지 형태의 상봉에서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에 미주 한인들도 포함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킨정 특사는 현역 시절 한국 정부의 관련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미국은 제3자이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difficult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a third party. It's not just
킹전 특사는 미국이 끼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며 미국을 끌어들이는 건 바로 북한을 우려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북한에 있는 친척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국 내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이라며 북한에 친척이 있지만 만나지 못해 본 한국 사람들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상봉의 희망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킨 전 특사를 도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관여했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지난해 취임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자신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진행해왔습니다. 의회에서는 미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상하원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 제정으로 이런 공신력 있는 정부 발행의 기록이 생성될 경우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를 미리 맞춰 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은 VOA에 한국 통일부 장관과 터너 특사는 이미 두 차례 만나 이산가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며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fication minister in South Korea has already met twice with Julie Turner, and they already started.
이어 이상 가족들이 서로 영상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며 직접 상봉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터너 특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상봉 노력에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상으로 VOA가 준비한 다섯 편에 걸친 이산가족 특별 기획을 마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구두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만료 이후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공백상태 해소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촉진하며 탈북민 보호, 정착 지원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영김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의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We must get this legislation signed into law this Congress. Failing to reauthorize this landmark.
김 의원은 이 기념비적인 인권 법안을 재승인하지 않는 건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김정은에게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방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 캠페인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초엔 16세 소년 2명이 단순히 K-POP 뮤직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s terror campaign against his own people is only growing more intense.
또한 김정은의 테러 캠페인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약 1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의 공장, 농장 건설 현장의 비인간적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지지 발언을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인권 문제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북한 정권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재원을 쏟아부으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represses and neglects its people as it devotes resources to that destabilizing and dangerous program.
이어 비록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버렸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았다면서 우린 이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북한 정권의 그러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특히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Obviously, it's about time we do even more to try to mitigate that abuse.
스미스 의원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가 터너 특사를 100% 지지하고 있다는 걸 더욱 뒷받침할 것이라며 터너 특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내 강경 우익 성향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스카 페어리 의원은 이날 예산 중복을 막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정안을 제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외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상원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초당적으로 대표 발의한 재승인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등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올해는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채택은 미국이 북한 주민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연방의사당의 세계적 복음주의 전도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레엄 목사는 1973년 110만 명이 운집한 서울 여의도 집회와 두 차례의 방북 등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은 인물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을 낮춘 그레엄 목사의 겸손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미국 연방의사당 2층에 있는 방구형 중앙홀인 국립조각상홀에서 6년 전 별세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개신교 목회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화강암 받침대 위에 세워진 약 2m 높이의 청동 조각상엔 그레이엄 목사가 성경을 펼치고 설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받침대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14장 6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자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그레이엄 목사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이 쿠퍼 주지사, 공화당의 탐틸리스 상원의원과 테드 버드 상원의원, 그리고 주의회 대표단과 그레이엄 목사의 가족 등 약 300명이 제막식에 참석해 그레이엄 목사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존슨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레이엄 목사가 생전 실천한 겸손함을 강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Reverend Graham humbled himself to care for the poor and prisoners, the forgotten, the lost, and least of these.
존슨 회장은 그레이엄 목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가난한 자와 죄수, 잊힌 자와 잃어버린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레이엄 목사는 지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렇게 큰 동상으로 큰 영광을 누리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선택해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올려준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엄 목사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며 그레이엄 목사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부시 전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George H.W. Bush. They were very
쿠퍼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그는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공격하거나 신격화하려 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는 특유의 애정 어리고 설득력 있는 은사로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조언하고 기도로 힘을 북돋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He did not seek to bludgeon or deify any political candidate.
그러면서 그레이엄 목사의 업적은 더 높은 소명을 위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다며 그 일은 끝나지 않았으며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한 그레이엄 목사는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6.25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 성탄절 시기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5만 명의 신도들 앞에서 집회했고 특히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집회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 이상이 운집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아내가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인 그레이엄 목사는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 성경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 통역을 맡았던 한국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도 이날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목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겸손과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빌그레엄 목사님 때문에 한국 역사가 교회 역사가 부흥이 됐고 그 양반이 내가 두 가지를 봤는데 겸손하고 복음의 열정이고 그래서 참 그러한 분이 이번에 루탄다에 제막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김 목사는 1973년 집회 이후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대형 교회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은 지난 2018년 김 목사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식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과 조의금을 갖고 참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1973년 여의도 집회에도 참석했고 큰 감명을 받았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대학 졸업하는 학년에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특히 기독교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영적 각성을 주고 어떤 소명의식을 주고 그것이 한국의 기독교 부흥에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한국은 경제와 또 그 민주주의가 빠르게 발전했고.
그레이엄 목사는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1순위로 뽑혔던 인물입니다. 생전 80년 이상 목회 활동을 하면서 미 대통령 12명과 세계 지도자 수십 명의 정신적 조언자로 활동했고 전 세계를 돌면서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미국의 목사로 불렸습니다.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이 세워진 국립조각상 홀에는 각 주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기증한 조각상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각 주당 두 개의 동상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레이엄 동상은 20세기 초 교육 옹호가로 알려졌지만 당시 백인 우월주의 운동과 연관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찰스 아이콧 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동상을 대체했습니다. 그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통역한 김장환 목사는 그레이엄 목사를 평생을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성직자로 기억했습니다. 김 목사는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달러와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날려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목사의 청동 조각상 제막식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김 목사를 안준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8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장례식에서 추도사도 하셨잖아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때문에 한국 역사가 교회 역사가 부흥이 됐고 그 양반이 겸손하고 복음의 열정이고 그래서 참 그러한 분이 이번에 루탄다에 제막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추억이 많으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저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걸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 가지만 남는다면 겸손이에요. 예,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캐들렉 두 대를 준다니까 내가 피선교국에 와서 이거 타고 댕기면은 사람들이 욕하지 않냐. 안 받으려고 그랬어.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 호의를 거부하면은 우리 목사님들 다시 만나서 기도해 드리기가 어렵다. 그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했죠.
그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인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함을 꼽으십니까?
겸손에다가 예. 복음. 그래 그 사람 라이브러리도 복음. 예. 예. 이번에 여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하는 예. 모습을 갖다 놨어.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게.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92년, 93년 이렇게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셨는데요. 방북주의자셨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북한을 방문하셨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 부인이 평양에서 여고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보내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국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북한도 엄청 사랑하는데 역시 김일성한테 성경 주고 복음 전했지. 근데 김일성도 그냥 호응을 했어요. 왜? 그 사람도 교회 경력이 있으니까. 예, 자기 삼촌 목사도 있고 또 자기 어머니도 열심히 교회를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굉장히 둘이 친해졌죠.
또 김일성과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의 어떤 만남사도 다른 에피소드 혹시 말씀해 주신 거 없어요?
아니 이제 김일성 주석께서 와서 낚시질을 하자, 같이 가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낚시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낚시질은 가서 하고 청년들에게 자기 인생 살아온 것을 얘기해 준다고 만호라 그러라. 그럼 20만 원 5분 안에 만올 수 있지. 그래서 갈라 그랬는데 김일성이 돌아간 거예요.
경색된 남북 관계를 종교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나는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 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은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떠한 변화를 북한에 갖고 오면은 네. 가능한데 지금 어떤 정부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지 않습니까? 공교계는 한국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성경 그대로 네.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번에 내가 돌아가면은 네. 우리가 옛날에 풍선에 거기 욕하는 것만 갖다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풍선 10개를 띄는데 거기 꼭 북한에 필요한 물품, 뭐 어린이 약품이라든지 그 풍선 하나에 7kg가 들어가서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10개면 70kg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거기 1달러짜리를 전두지에다가 말아가지고 넣어서 그런 거를 보내서 누가 산에서 밭에서 주워도 버리지를 않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의약품, 비타민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아직 가장 회충도 많고 그런 게 필요한 거를 좀 보내자.
지금까지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로부터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의 인연과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준호 기자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주도해 왔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세터필드 중동 인도주의 문제 특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지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Israel has taken significant steps in these last two and a half weeks.
세터필드 특사는 이스라엘은 지난 2주 반 동안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며 LS와 추가적으로 북쪽 통로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과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가자 지구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96번 통로는 몇 주 동안 열려 있었고 유엔이 가자로 구호품을 운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요르단 해협, 즉 암만 인근의 인도주의적 요충지에서 가자로 직접 들어가는 요르단 트럭들도 현재로서는 케렘 샬롬을 거쳐 가자 지구로 들어가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요르단 강을 건너 요르단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거쳐 북쪽 통로를 통해 가자 지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터필드 대사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육지와 바다에서 구호품 수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진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 구호단체 직원들과 이스라엘 군 사이에 실시간으로 작동되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터필드 대사는 너무 많은 인도주의 단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개탄했습니다. 세터필드 대사는 하마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1993년 9월 13일 오슬로 협정 이후 하마스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며 오슬로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eschew the use of violence to accept a negotiated peaceful settlement to the Palestinian
세터필드 대사는 폭력 사용을 피하기 위해 또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협상으로 또 평화로운 해결책을 수용하기 위해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폭력과 위협을 선호하며 야심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희생자는 10월 7일 학살된 이스라엘인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하고 또 필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런 고통에 책임이 있는 근본적인 행위자는 테러리스트 집단인 하마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